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일요일 BOA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미군이 시리아에서 이슬람 국가의 잔당인 ISIS 지도자를 표적 공습해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지역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19일 시리아 데이르 에조르 지역에서 ISIS 지도자 아부 유시프, 일명 마무드를 표적으로 정밀 공습을 실시해 아부 유시프를 포함한 ISIS 대원 2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에릭 쿠릴라 미 중부사령부 사령관은 앞서 말했듯이 미국은 영내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력해 ISIS가 시리아의 현재 상황을 틈타 재건을 시도한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ISIS는 현재 시리아의 구금시설에 수감 중인 8천여 명의 ISIS 대원들을 빼내려 한다면서 우리는 시리아 외부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이들을 포함해 이런 지도자들과 대원들을 공격적으로 표적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을 또다시 비난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어제 연례 크리스마스 연설에서 어제 아이들이 폭격당했다며 이건 잔혹행위다, 이건 전쟁이 아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 말을 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발간된 책의 일부에서도 교황은 국제문제 전문가들이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집단학살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교황이 집단학살이란 용어를 너무나 가볍게 사용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이슬람 무장단체 하마스는 아이들 뒤에 숨어 이스라엘 아이들을 죽이려 하고 있으며 100명의 인질을 잡고 학대하고 있다며 자신들은 이들에 맞서 자국을 방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팔레스타인 당국은 20일 가자지구 북부 자발리아의 한 마을에서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어린이 7명을 포함해 일가족 10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원전 대국인 프랑스가 25년 만에 신규 원자력 발전을 가동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국영전력회사인 EDF는 어제 프랑스 북부에 건설한 원전 플라망빌 3호기를 국가 전력망에 연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가 신규 원전을 가동한 것은 지난 1999년 15, 2호기에 이어 25년 만입니다. 플라망빌 3호기는 2007년 12월에 착공, 당초 2013년 상업 운전을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새로운 안전 규제가 도입되고 부품, 용접 결합 등의 문제로 건설이 지연됐습니다. 공사가 지연되면서 건설비용은 약 130억 유로로 불어났으며 이는 당초 예산의 4배에 달합니다. 플라망빌 3호기는 유럽형 3세대 가압 경수로 원전으로 설비 용량이 1.6기가와트로 프랑스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최대 발전 시 약 20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035년에서 2050년까지 총 6개에서 15개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군의 정찰위성 3호기가 어제 우주궤도 진입 후 지상국과의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이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에 따르면 정찰위성 3호기를 탑재한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발사체 펠컨9은 어제 새벽 3시 34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됐습니다. 2분 18초 후 1단 추진체가 분리됐고 이어 48초 후에 페어링, 즉 위성 보호 덮개가 분리됐습니다. 발사 약 50분 만에 펠컨9의 2단 추진체에서 분리돼 우주 궤도에 정상적으로 진입한 정찰 위성 3호기는 해외 지상국과 교신에도 성공했습니다. 정찰 위성 3호기는 운용시험 평가를 거쳐 대북 감시 정찰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한국군의 정찰 위성 1호기는 지난해 12월 2일 발사됐고 2호기는 올해 4월 8일 발사됐습니다. 한국이 세 번째 군사 정찰 위성 발사에 성공함에 따라 정찰위성 군집 운영을 통해 향후 북한의 도발 징후를 좀 더 면밀하게 식별 감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평안북도와 함경도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모레 24일엔 대체로 맑겠으나 밤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글피 25일 밤 평안도와 함경도에 한때 눈 오는 곳이 있겠고 그 글피 26일 새벽에 함경도에 한때 눈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9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8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m,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BOA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량입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입니다. 한 주간 미국을 포함한 지구촌 화재 소식과 한반도 주요 소식, 미국의 역사와 인물까지 꼼꼼히 챙겨보는 라디오 시사 매거진. 12월 셋째 주 어떤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을까요? 미국에서 늦어도 2027년부터 승용차 뒷좌석에 앉은 사람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경고음이 울리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국제노동기구 ILO가 이주 노동자의 중요성을 알리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커피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한 주간 주요 한반도 뉴스 정리하는 독자의 선택에 이어지는 순서로 한국의 창업 초기 기업을 소개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사람들의 일상의 풍경을 변화시켜서 삶의 풍경을 바꿔나가는 라이프스케이프의 첫 번째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대 제5화, 또 인물 아메리카의 33대 미국 대통령 해리 트루먼 대통령을 소개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한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국제 이주민. 국제노동기구 ILO가 국제 이주민이 전 세계 노동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국제 이주민, International Migrant란 경제적 이유, 국내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출생 국가를 떠나 적어도 3개월 이상 다른 나라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 이주민은 2022년 기준 전 세계 노동력의 4.7%를 차지했는데요. 국제 이주민이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고소득 국가와 서비스업, 돌봄 분야 등 핵심 부문에서 활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2022년 기준으로 1억 6,770만 명의 이주민이 이주국의 노동력에 포함됐으며 이 중 남성은 1억 270만 명, 여성은 6,490만 명으로 2013년 이후 3천만 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대부분의 이주민은 고소득 국가에 집중돼 있었고 상위 중소득 국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북유럽, 남유럽, 서유럽, 북아메리카, 아랍 국가에서 높은 비중을 보였는데요. 2022년 이주민 노동력 중 1억 5,560만 명이 고용 상태였지만 1,210만 명은 실업 상태였습니다. 성별로는 여성의 고용률이 48%로 72.8%인 남성보다 낮았습니다. 이주민의 실업률은 7.2%로 비이주민보다 높았고 특히 여성 이주민의 실업률은 8.7%로 6.2%인 남성보다 두드러지게 높았습니다. 또 이주민의 68.4%가 서비스 및 돌봄 분야에서 일했는데요. 이 수치는 비이주민의 51.5%보다 높은 비중입니다. 특히 여성 이주민의 28.8%, 남성 이주민의 12.4%가 돌봄 경제에 종사하며 비이주민과 비교해 더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이주민의 노동권 보장과 양질의 일자리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은 이주 노동자는 글로벌 노동력 부족 해결과 경제 성장에 필수적이라며 이들의 권리 보장은 도덕적 당일 뿐 아니라 경제적 필요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안전벨트 경고음.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NHTSA가 2027년 9월부터 뒷좌석 승객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경고음을 울리는 기능을 신차에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고 뉴욕타임스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처는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울리는 경고음을 뒷좌석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인데요. 새 규정에 따르면 2026년 9월부터 운전석과 조수석의 안전벨트 경고 시스템도 강화되며 차량 운행 중 뒷좌석 안전벨트가 풀릴 경우 시각 및 청각 경고가 울려야 합니다. 2022년 기준 앞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약 92%였지만 뒷좌석은 82%로 낮았습니다. 현재 2022년형 차량의 47%가 뒷좌석 경고 시스템을 이미 도입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972년 처음으로 운전사의 안전벨트 착용 경고음을 의무화했는데요. 당시 규제에 대한 반발이 컸지만 NHTSA는 이를 통해 매년 50명 이상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번 규정은 승용차, 트럭, 버스에 적용되지만 학교 버스나 만 파운드, 즉 4,500kg 이하의 다목적 차량은 제외됩니다. NHTSA는 안전벨트 착용률이 개선됐지만 모두가 착용하도록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스택입니다. 비싼 커피. 브라질의 올해 커피 수확량이 최대 25%까지 감소했다고 미 공영 라디오 NPR이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브라질에서 커피를 생산하는 농부들이 매일 강요량 측정 사진을 찍어 비가 얼마나 왔는지, 커피나무가 꽃을 피웠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상황 등을 미국 커피 수입회사 직원에게 전한다면서 커피 수확량 감소 원인을 소개했습니다. 브라질은 세계 최대 아라비카 커피 생산국으로 이 품종은 대부분의 원두 및 로스팅 커피에 사용되는데요. 그러나 올해 브라질은 기록적인 가뭄에 시달렸고 이는 내년 작황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베트남 역시 가뭄 혹은 폭우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베트남은 인스턴트 커피에 주로 쓰이는 로부스타 커피의 주요 생산국이지만 심각한 가뭄과 폭우가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커피 재배 지역의 날씨 패턴이 변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커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인데요. 아라비카 원두 가격은 1년 새 약 70%가 올랐고 로부스타 원두는 2배로 뛰었습니다. 원두 가격이 오르면서 커피 가게와 로스터들은 부담을 느낍니다. 일부 대형 커피 브랜드는 이미 가격을 올리는 조처를 했습니다. 커피 소비가 여전히 꾸준한 가운데 브라질,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커피 생산국에서도 자체 소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출 가능한 커피의 양을 줄여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브라질산 대신 온두라스, 멕시코, 페루 등 다른 지역의 원두를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이미 저렴한 커피 시대는 끝났다고 전망합니다. 전 세계 거대 커피 판매 회사인 스타벅스는 지난해 연례 보고서에서 고품질 아라비카 커피 원두 가격 상승이나 공급 감소를 공급망 위험 요소로 지적하며 이는 회사 사업 및 재무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는 커피 가격과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인을 언급하며 악천 후 물 부족, 작물, 질병 등의 문제는 스타벅스가 커피를 구매하는데 더 큰 비용을 들게 하거나 공급 자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기후 변화가 이러한 요인들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한 주간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를 정리하면서 한반도 소식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여하면서 사상자가 발생했던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관련해서 미국 정부 또 우크라이나 측의 발표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 국무부하고 국방부가 입장을 밝혔죠.
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북한 병력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북한군이 국경을 넘어서 우크라이나로 진입한다면 이는 북한의 확전 행위로 간주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북한의 병력 파병은 독립주권 국가를 침략하는 러시아의 행위에 가담하는 중대한 도발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국방부 발표도 있었죠.
네,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군사정보국은 러시아 크루스크 접경지역에서 북한군 약 30명이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교전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의 제414 공격 드론 연대가 북한군을 포함한 시신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네. 국방부, 미 국방부 대변인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패트리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같은 날 북한 병력의 사상자 발생을 확인하면서 이들이 우크라이나군의 합법적인 군사 표적임을 분명했습니다. 그는 북한군이 전투 작전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이 북한 그 북러 군사 협력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관련 발언을 했죠.
네, 트럼프 당선인은 16일 플로리다주 마로라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북한군 파병의 원인을 바이든 정부의 장거리 미사일 사용 승인으로 돌렸습니다. 그는 미국이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가한 게 잘못된 결정이었다면서 이로 인해서 북한군이 러시아 전쟁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럼 트럼프 당선인이 이 전쟁 종식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제시했습니까?
네, 트럼프 당선인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 그리고 젤란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직접 대화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바이든 정부의 대응 방식과 대조적인 접근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네. 자, 이와 관련해서 17일 미군 고위 당국자가 추가로 발표한 내용도 있었는데요. 새롭게 밝혀진 게 있었습니까?
네, 미군 고위 당국자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최전방 지역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고 현재까지 사상자 수가 수백 명에 이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상자는 가벼운 부상부터 전사까지 다양하고 최하위 계급부터 최고위급 지휘관까지 포함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북한군의 움직임에 대한 구체적 관찰 내용도 있었는데요. 북한군의 독자적인 병력 이동과 러시아 기동부대와의 통합 작전이 목격됐습니다. 북한군은 소규모 경보병 부대와 박격포 소대를 활용한 전술을 사용하는 모습도 관찰됐습니다.
네, 현재까지 파악된 이 북한군의 파병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미군 당국자는 북한군의 파병 규모가 약 12,000명에 달하고 이는 미국 정부가 이전에 추산한 수치와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 추가 파병은 관찰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북한군의 전투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평가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미군 당국자는 북한군의 전투 경험 부족으로 인해서 이 전장에서 쉬운 표적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초기 교전 몇 주 만에 북한군이 큰 사상자를 낸 주요 원인으로 보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됐다가 드론 공격에 우왕좌왕하면서 큰 피해를 입은 사실도 공개됐었는데요. 이 상당한 손실을 입은 북한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17일자인데요. 미국 정부가 이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과 러시아에 대한 군사 지원에 관여한 북한 고위급 인사들과 회사들을 전격 제재했다고요?
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16일 북한의 군사 및 금융 지원과 관련된 개인 9명, 단체 7곳을 제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재에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과 동행한 북한 장성급 인사들도 포함됐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들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나요?
네, 먼저 북한의 리창호 정찰총국장, 김용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이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과 동행한 걸로 알려진 인물들입니다.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군수공장 시찰에 참여했던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군사 분야 외에도 또 금융 관련 제재 대상도 있었다고요?
네, 북한의 금융활동과 관련해서 나선경제특구 소재 황금의 삼각주은행, 조선만달신용은행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황금의 삼각주은행은 외환거래를 담당하며 조선만달신용은행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지원 단체들의 물자 조달을 용이하게 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 제재 대상 개인으로는 중국 단둥에 있는 조선광선은행 대표 최철용, 조선대성은행 베이징 지점 대표 김명진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최철용은 북중 간의 대규모 현금 밀반출에 관여했고 김명진은 자금 수백만 달러를 북한으로 이체하는 데 도움을 준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러시아 소재 단체들도 제재를 받았다고요?
네, 2022년부터 최소 2024년 4월까지 수천 톤의 석유와 가스를 북한에 운송한 러시아 소재 대외무역회사 4곳과 관련 북한 무역회사 옥류 무역회사가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네, 자 이번 제재로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네, 제재의 대상자는 미국 내 모든 재산이 동결되고요. 미국 여행 그리고 미국인과의 거래가 전면 금지됩니다. 브래들리 스미스 재무부 테러 금융 정보 담당 차관 대응은 김 씨 정권의 도발 행동이 영내 안정을 해치고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지속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미국은 불법 조달 및 촉진 네트워크를 방해하는 데 계속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무부에서도 별도의 제재가 있었다고요?
네, 국무부는 이날 북한 기관 한 곳, 북한 국적자 두 명에 대해 제재를 단행했는데요. 국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북한 제2자연과학원 대외사업국 또 북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제조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분말 조달 활동에 관여한 림용남 그리고 그의 아내인 김연희를 제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림용남과 김연희가 중국과 러시아를 기반으로 한 탄도미사일 제조와 관련된 물품 기술 조달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전해드리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듣고 계십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미국 상원 의원들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과 관련한 이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을 중국이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는데요. 18일자 기사입니다. 내용 보도록 하죠.
네, 미국 상원 의원들이 중국이 한국의 정치적인 불안정을 이용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중국 정책을 바꾸고 영내 질서를 재편하려 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분명히 그런 시도를 할 것이지만 한국의 정치 제도가 강력하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악의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이 지역 국가들이 중국의 행동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역사적 이해 또 민주적 제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시도가 성공하기 어려울 거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의 높은 교육 수준, 민주적인 제도를 중국의 악의적 영향력에 대한 최선의 해독제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중국 외교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중국 외교부 린젠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한중관계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이는 한국의 내정 사안이라서 논평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중국은 한국을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 간주하며 양국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이 두 나라 모두의 이익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민주당 소속 앤디 김 의원도 관련 우려를 표명했다고요.
네, 앤디 김 의원은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과 러시아도 이번 사태를 기회로 삼아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질서를 재편하려 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 의원은 아직은 구체적 징후는 없지만 한국과 긴밀하게 접촉하면서 미한 전략적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미한일 3국 협력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을까요?
네, 상원 외교위원장인 벤 카딘 의원은 한국의 정치 상황과 상관없이 미한일 3국 협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카딘 의원은 미한일 3국의 협력이 공통의 안보 우려와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하며 한국, 일본, 미국 모두의 이익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대중 정책 그 변화 가능성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요?
네, 루비오 의원, 카딘 의원 모두 한국의 정치적인 불안정이 중국에 의해서 악용될 가능성을 경계하면서도 한국 국민과 정치 제도의 안정성을 신뢰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 또한 한국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경계를 늦추지 않고 동맹관계를 더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상황과 관련해서 미국 상원 의원들은 한국의 정치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미한일 3국 협력을 유지하고 중국, 북한, 러시아 등의 악의적인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서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윤 대통령의 강경한 대중국 정책과 미한 전략적 동맹이 앞으로도 이어지길 바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이번 주 독자의 선택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방송은 VOA 플러스를 통해 시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VOA 방송의 스트리밍 앱으로 애플 TV와 애플 휴대기계, 안드로이드 TV와 안드로이드 휴대기계, 삼성 TV, LG TV, 아마존 파이어 TV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VOA 플러스를 통해 VOA TV 방송의 뉴스와 다큐멘터리 VOA 매일 영어 플러스를 만나보십시오. VOA 플러스 앱은 광고가 없으며 구독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오의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입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접속 가능한 BOA 웹사이트를 통해 언제든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스타트업 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람들의 일상의 풍경을 변화시켜서 삶의 풍경을 바꿔나가는 라이프스케이프의 첫 번째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동예원 기자입니다.
라이프스케이프는 일상의 풍경을 변화시켜 삶의 풍경을 바꾸자는 비전을 가지고 2023년 6월에 설립했습니다. 현재 뚝딱 AI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인공지능을 통한 제품 연출 사진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김리나 대표와 공동 설립자인 김원준 씨가 주문권을 확인하며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객님 의뢰가 어떤 제품이죠?
이번에 TV 테이블 제품 들어왔는데 네. 거실 분위기로 연출을 원하셨고 위에 TV도 올려달라고 제작 요청이 지금 들어온 상태거든요.
무겁고 부피가 큰 가구나 소품을 스튜디오에서 직접 찍지 않아도 인공지능을 통해 매력적인 공간 연출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김 대표는 고등학교 때부터 좋은 공간이 주는 행복감과 가치를 느꼈다고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조경학과를 가고 싶다고 처음에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게 미술이랑 과학이었어요. 그래서 미술이랑 과학을 접목한 뭔가 어떤 것이 있을까 찾아보다가 조경가라는 직업을 처음 보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 딱 끌렸던 이유는 공간으로서 어떤 사람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다, 행복의 가치를 느낄 수 있다라는 포인트에서 조경에 끌렸고
특히나 실내 공간보다는 실외 공간에 대한 관심이 더 컸다고 하는데요.
어렸을 때는 방이 분리가 안 돼 있던 적도 있었고 막 그 이사를 많이 다니면서 내 방이 있었던 적도 있고 없었던 적도 있고 막 그렇게 해서 딱 약간 집안의 애착보다는 집 밖에서 친구들이랑 좀 뛰어노는 환경에 조금 더 애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혼자 살게 됐거든요. 20대 중반부터. 그때는 확 관심이 내부로 오더라고요. 혼자 살게 되면서부터는. 그래서 그때는 막 처음으로 가구도 이것저것 알아보고 배치도 막 고민하고 그렇게 처음 했던 것 같아요.
조경은 환경을 아름답고 유용하게 조성하기 위해 일대를 계획, 설계하고 또 시공,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김 대표는 대학교에 들어가 이 조경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기로 결심합니다.
저는 건국대학교를 나왔고 건국대학교에 환경과학과라고 이제 그 안에서 세부 전공으로 조경을 했었고요. 제가 이제 전공을 하려고 고민을 하니까 나는 언제 행복했지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저도 되게 좋은 공간에 있을 때 되게 행복했더라고요. 뷰가 되게 예쁠 때 되게 뭐 안정감이 드는 뷰나 자연 경관, 뭐 예쁜 공원 이런 데 있을 때 되게 행복했었다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런 공간을 만드는 일을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전공을 선택을 했습니다.
세부 전공으로 조경을 선택한 김 대표는 실제적인 계획을 세워서 도면을 만드는 이 조경 설계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전공을 했는데 그 안에서도 되게 뭐 설계도 있고 시공도 있고 뭐 여러 갈래가 있더라고요. 그중에 저는 처음에는 설계를 하고 싶었어요. 그 공간을 설계해내는 일이 되게 매력적이라고 느꼈고 그래서 공간 설계 쪽 뭐 수업도 많이 들었고 또 조경하려면 또 식물 재료, 건설 재료 이런 것도 많이 알아야 돼가지고 그런 쪽도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 제 학점을 보면 진짜 조경과 과목만 거의 A뿔이고 나머지는 약간 편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경 공부가 재밌었나 봐요.
김 대표는 이 대학교 생활을 떠올리면서 조경 공부가 참 재미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조경학도의 축제라고 불리는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에도 참가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공모전의 주제는 열린 정원이었고요. 팀원들과 노력한 끝에 1등에 해당하는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인데 그거에서 너무 1등을 하고 싶어가지고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이 시대의 진정한 열린 정원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이 공모에서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런 거 분석부터 해가지고 약간 저는 그거를 쪽방촌이라는 어떤 거주 공간의 개선을 통해서 정원이 가진 자들의 소유물로 인식되어 온 현재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공간 복지 이런 걸로 좀 바꾸고 싶다 해가지고 쪽방촌을 전체적인 단지 개선 이런 설계안을 내가지고 그 쪽방촌이라는 건물을 일부 리모델링하는 방안이랑 그 주민분들이 같이 이런 정원 같은 데서 무슨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도 설계를 하고 그런 노인분들이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단차 이런 것도 이제 설계를 하고 약간 정원에 대한 빈부격차를 프로블럼으로 잡았었고요. 진짜 공간적으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더 열리게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열린 정원이라는 취지에 더 맞게끔 열심히 기획을 하려고 했습니다.
라이프스케이프의 김리나 대표는 대학교에서 세부 전공으로 조경을 공부하고 또 이후 건설업 시공사에 취업을 했는데요. 토목이나 건축에 관한 일을 시행하는 시공사를 선택한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시공사를 가게 된 계기가 또 여기에서 나오는데 설계안에서 1등을 했는데 요거 말고도 막 교내 장학 설계 이런 데서도 제가 설계 쪽으로 그래도 상을 좀 받았거든요. 근데 구현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공모전의 한계죠. 공모전은 어쨌든 아이디어 공모이고 그리고 이제 설계사를 제가 취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도 설계 공모를 통해서 1등의 회사만 구현이 되고 내가 한 설계가 2등만 되면 바로 구현이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아 나는 실제로 공간을 만드는 일을 하고 싶다 해서 결국에 취업을 시공사로 하게 됐습니다. 허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아무리 좋은 취지를 갖고 했어도 어쨌든 이해관계에 얽혀서 어쨌든 이런 것들은 결정이 되는구나 해서 그러면 나는 그냥 결정된 것을 잘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보자 해서 시공사로 취업을 하게 됐어요.
이 시공사는 건축물의 공사를 담당하는 건설회사입니다. 하지만 시공사의 일 또한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거리가 조금 멀었다고 하는데요.
시공사의 일은 재미는 있었는데요. 그런 가치를 주고 싶었던 일과는 약간 현실적으로 또 다른 일들이 많더라고요. 설계 물량을 뽑고 뭐 발주하고 현장 관리하고 공사 관리하고 입찰하고 막 이런 시공사 업무들이 배울 때는 되게 재밌는데 뭔가 계속해서 그런 제가 맨 처음에 조경을 선택했었던 그런 공간으로 가치를 주고 싶다 그런 거에 막 부합되는 걸 피부로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저희 코파운더 친구도 시공사, 인테리어 시공사 다녔었는데 저희 둘 다 약간 얘기를 해보면 그런 현실과의 다른 이상과 현실의 차이? 그게 제일 느껴졌던 것 같아요.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시공사에 취업했지만 회의를 느꼈고요.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대리까지 달고 진급을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현실화되지 않아서 설계사를 가지 않았고 현실화를 하려고 시공사에 갔는데 내가 예전에 맨 처음에 추구했던 가치랑은 좀 다르구나를 느끼면서 한켠에 계속 창업에 대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퇴사할 때 나이가 32살이었는데 조금 더 늦기 전에 좀 젊을 때 그래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통은 그러면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준비를 하다가 좀 각이 나오면 퇴사를 하는데 저는 약간 멀티가 안 돼가지고 일단 퇴사를 하고 어떻게 창업할지 고민해야겠다 해서 일단 퇴사를 먼저 해버렸어요.
하지만 이 창업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참 막막했다고 하는데요.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교육인 창업 부트캠프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
창업을 하겠다고 마음은 먹었지만 퇴사하면서 약간 생각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로 창업을 하고 싶은 게 맞는지 혹은 그냥 회사에 대한 어떤 회의감 때문인지 그리고 내가 창업을 한다면 뭘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생각 정리를 해야겠다 해서 좀 나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었고 한 반년 정도 막 심리 상담도 받아보고 뭐 여행도 다니고 약간 배우고 싶은 거 다 배우면서 퇴직금을 탕진하고 이렇게 막 좀 계속 자유롭게 생각 정리를 하면서 보내다가 그래도 창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 그 현재 투자사인 코딩 회사가 있어요. 거기에서 창업 부트캠프 같은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 대표는 스타트업 창업에 관한 지식을 얻기 위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창업에 관심이 있는 직장인들을 기수별로 모아서 창업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데모데이까지 한 3, 4개월간의 과정 거쳐서 팀빌딩도 하고 마지막 발표한 다음에 우수팀한테는 프리시드 투자금을 이제 유치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거에서 제가 선정돼서 투자를 따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스타트업 창업을 아예 모르니까 저는 건설사만 있었고 학교도 오래 다녔고 석사까지 한 전공을 계속했으니까 약간 다른 분야를 정말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에 어떤 지식도 없고 창업에 대한 지식도 없어서 한 사이클을 배워봐야겠다 해서 그 프로그램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작년 1월부터 4월까지 되었었고 그 창업 캠프에서 지금 코파운더를 만나가지고 마지막에 감사하게도 우수팀에 되어서 투자 유치를 하면서 법인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김 대표는 2023년 6월에 이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녀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라이프스케이프 스타트업의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VOA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대 제5화입니다. 김미옥 기자가 엮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54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대
레바논 사태와 그레나다 침공이 있은 다음 해인 1984년은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해였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데 성공하고 경제가 회복되자 레이건 대통령의 인기가 올라갔습니다. 공화당은 다시 한번 로널드 레이건을 대통령 후보로 조지 H.W. 부시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여러 후보 가운데 결국 미네소타주 출신의 월터 먼데일 상원의원을 대선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부통령 후보로는 뉴욕 출신의 제럴딘 페라로 하원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제럴딘 페라로는 미국 역사상 첫 여성 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1984년 대통령 선거운동 당시 큰 문제 중 하나는 세금이었습니다. 후보자 대부분은 선거운동 중 가능하면 세금에 관해 언급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월터 먼데일 후보는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먼데일 후보는 세금을 인상해야 새 정부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먼데일 후보의 이런 주장은 정치적으로 심각한 실수였습니다. 민주당의 먼데일 후보가 세금 인상을 주장한 결과 공화당 후보인 레이건 대통령이 더 많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1984년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 후보와 민주당의 월터 먼데일 후보는 TV 공개 토론을 벌이기로 합의했습니다. TV 공개 토론 중 한 번은 레이건 대통령이 늙고 피곤해 보였죠. 레이건 대통령은 자신이 하는 답변에 확신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1980년에 레이건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으로 선출됐을 때 레이건 대통령의 나이는 69이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당시 미국 역대 최고령 대통령으로 기록을 세웠는데 재선에 도전해 TV 토론을 벌였던 1984년에는 이미 70이 넘은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피곤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레이건 대통령의 이미지는 손상되지 않았고 인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선거 개표 결과 공화당 후보인 레이건 대통령이 59%의 득표율로 승리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재임을 위한 취임식 날은 날씨가 좋지 않았습니다. 미국 대통령 취임식은 1월의 추운 날씨에도 전통적으로 연방의사당 앞 야외에서 개최하는데 레이건 대통령 취임식 날은 특히 혹독하게 추운 날이었습니다. 따라서 취임 선서식을 비롯한 모든 행사가 실내에서 열렸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는 암살 시도로 목숨을 건 위기를 넘기며 시작됐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취임 첫 해였던 1981년 3월 워싱턴 DC 힐튼 호텔에서 노동계 지도자들과 오찬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존 힌클리라는 남성의 총격을 받았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총알이 심장 근처를 비껴가면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고 총격을 당한 지 12일 만에 백악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지 6개월 만에 레이건 대통령은 또다시 생명을 위협받는 큰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결장에서 큰 종양이 발견된 겁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다시 한번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종양은 무사히 제거됐지만 이 종양은 암이었죠. 결장암 수술 당시 레이건 대통령의 나이는 74이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 초기 가슴에 총탄이 박혔을 때처럼 두 번째 임기 초기에 겪은 암 수술 뒤에도 빠르게 회복하고 백악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몇 년 동안 미국은 리비아 지도자 무아마르 카다피가 국제 테러 단체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해왔습니다. 미국은 카다피가 국제 테러 단체들에 무기를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에 본부를 둘 수 있도록 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1986년 1월 미국은 리비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그런 다음 미국은 리비아 해안 근처에서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리비아는 미국이 리비아 영해를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국은 리비아의 공격에 반격해 리비아 함선 두 척을 격침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인 1986년 4월 5일 서 베를린에 있는 한 무도회장이 폭탄으로 파괴됐습니다. 폭탄 테러로 미군 병사를 포함해 두 명이 사망했습니다. 미국은 리비아가 폭탄 테러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와 리비아 제2의 도시인 벵가지에 폭격을 명령했습니다.
뷰의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인물 아메리카 시간인데요. 33대 미국 대통령 해리 트루먼 대통령을 소개합니다. 노시창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냉전 시 세계 공산주의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해 애를 쓰고 한국전이 벌어졌을 때는 신속히 미군의 파병을 명령한 제33대 해리 트루먼 대통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역대 미국 대통령 중 그다지 화려한 명성을 얻지 못한 평범한 대통령이라는 인상을 주는 인물입니다. 학력은 고등학교에 그쳤고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가장 마지막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골치 아픈 일은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강한 소신으로 일관함으로써 인기 순위에서 늘 상위 10등 안에 들고 어떤 조사에서는 6위를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해리 트루먼은 1884년 5월 8일 미국 중부 대평원 지대인 미주리주 캔사스 시티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존 트루먼과 어머니 마사 트루먼의 3남매 중 장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면서 노세 거래 상인이기도 했습니다. 미주리주 인디펜던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해리 트루먼은 캔사스 시티로 가 은행에 취직했습니다. 1914년에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그 뒤를 이어 농장을 관리했습니다.
1917년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자 그때 33살의 중년에다 이미 국가방위군으로 두 차례나 복무를 했지만 해리 트루먼은 주저없이 군대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입대 1년 후 그는 포병 대대장으로 프랑스 전선에 파병됐습니다. 트루먼 대위 휴하의 장병들은 그의 용맹과 공명정대한 지도력에 감동돼 헌신적으로 그를 따랐습니다.
1919년 미국으로 돌아온 트루먼은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던 엘리자베스 월레스와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엘리자베스는 베스 트루먼으로 불리웠습니다. 제대 후 트루먼은 군대 친구인 에드워드 제이콥슨과 함께 남성 의류 사업을 시작했지만 1920년대 불어닥친 경제 불황으로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무렵 또 다른 군대 친구가 트루먼을 캔사스 시티 민주당 간부인 토마스 펜더가스트에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 인연으로 트루먼은 1922년 카운티, 즉 한국의 군에 해당하는 지역에 판사 선거에 출마해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해리 트루먼의 정치 생애가 시작됐습니다. 사업에는 별 재미를 못 본 그였지만 정치에서는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1934년 미조리주를 선거구로 하는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됐습니다.
부패한 펜더가스트 세력의 꼭두각시라는 인식 속에 상원에 등장한 트루먼이었지만 그는 친화적이고 성실한 성격으로 동료들로부터 호감을 샀습니다. 상원 의원 재임 중 그는 두 가지 중요한 법을 제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는 항공업계에 대한 정부의 감독 권한을 규정한 민간항공법, 또 하나는 철도산업의 개편에 정부가 감독을 하도록 하는 윌러 트루먼 법이었습니다.
1940년에는 상원의원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트루먼 의원은 2차 임기 중 미국 군대의 부정과 낭비를 조사하는 활동을 주도하면서 전국적인 명성을 얻게 됐습니다. 상원의 동료 의원들과 일반 국민의 지지를 얻게 되자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1944년 4차 연임 선거에서 그를 부통령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루스벨트 트루먼 팀은 53%의 지지율로 46%를 얻은 공화당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됐습니다. 트루먼은 1945년 1월 20일 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통령 재임 기간은 불과 82일로 끝났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1945년 4월 12일 뇌출혈로 갑자기 사망함으로써 대통령직을 승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건강이 얼마나 악화됐는지 알지 못했던 프랭클린 대통령이 82일 동안 트루먼을 만난 건 단 두 번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트루먼은 중책을 떠맡을 아무런 준비도 돼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외교정책에 아무런 경험이 없는 트루먼이었지만 그는 대형 관료체제를 이끌어갈 자질이 있었고 언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잘 아는 정치인이었습니다. 임기가 시작되자 트루먼은 열정적으로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국제연합 창설을 위한 헌장 초안 작성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5월 8일 독일의 무조건 항복 절차도 처리했습니다. 6월에는 독일 동부에 있는 포츠담으로 날아가 연합국 지도자들과 전후 독일 문제 처리를 논의했습니다.
포츠담에 있는 동안 트루먼 대통령은 뉴멕시코주 로스 알라모스에서 원자탄 실험이 성공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즉시 일본에 대해 무조건 항복 아니면 전멸이란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대통령 보좌관들은 만약 일본이 항복하지 않고 미군이 일본 본토를 침공한다면 약 50만 명의 미국인이 희생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트루먼 대통령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두 도시에 대한 원자탄 투하 작전을 승인했습니다.
원자탄 공격을 받은 일본은 1945년 8월 15일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9월 2일 태평양 전쟁은 공식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10만 명 이상이 사망한 원자탄 투하는 역대 미국 대통령의 결정 중 가장 논란 많은 것 중 하나가 됐습니다.
1947년 트루먼 대통령은 세계 어느 곳에서든 공산주의의 침략을 반대한다는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트루먼 대통령의 외교 정책은 소련과의 협력 관계에서 소련 세력의 봉쇄로 바뀌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서유럽에 대한 소련의 영향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대규모 원조를 제공하는 조지 마샬 국무장관의 이른바 마샬 플랜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여러 가지 불리한 정황 속에서도 1948년 대선에서 49대 45% 지지율로 재선됐습니다. 예상밖의 승리로 재선된 트루먼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국내 정책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공정한 거래라는 의미의 페어 딜 계획 산하에는 공공주택, 교육, 최저임금 인상, 연방 차원의 민권보호, 국민건강보험 등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들 관련 대부분 법안은 의회에서 부결되거나 약화되곤 했지만 그 후 수십 년 동안 미국 국내 정책의 기틀이 됐습니다.
1949년 중국에서는 공산 세력이 국민당 정부를 몰아내고 본토를 장악했습니다. 이 무렵 소련은 원자탄 실험에 성공해 미국의 독주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에 트루먼 대통령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창설을 주도하는 한편 미국의 수소폭탄 개발을 서둘렀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군이 38도선을 넘어 남한을 침공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남침 불과 이틀 후 미국 공군과 해군에 대한민국 군을 지원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유엔 안보리 결정에 따라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을 유엔군 사령관으로 삼고 공산군 퇴치 작전을 지시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미국 국민을 향한 라디오 연설에서 공산군의 침공은 독립된 국가를 차지하려는 공산 세력의 야욕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미국은 그 같은 침공을 물리쳐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On Sunday, June 25th, communist forces attacked the Republic of Korea. This attack has made it clear beyond all doubt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st movement is willing to use armed invasion to conquer independent nations.
한편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한 맥아더 사령관은 38도선을 경계로 한 종전 상태의 회복에 만족하지 않고 한반도 전체를 통일하려는 희망 속에서 압록강까지 북진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중공군이 강을 넘어 38선 이남까지 밀고 내려왔습니다. 맥아더 사령관은 중국 영토를 원자탄으로 공격해 공산군을 물리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트루먼 대통령은 맥아더 사령관을 해임하기까지 하면서 원자탄 사용을 저지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일본에 대한 원자탄 공격을 승인하긴 했지만 그 자신 무고한 많은 인명이 살해된 데 마음 아파했고 중국에 대한 공격은 3차 대전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의 맥아더 해임은 군대란 어디까지나 국민의 통제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용기 있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소련이 동유럽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중국 본토가 공산화되는가 하면 한반도에서도 미군이 확실한 승리를 달성하지 못하자 많은 미국인들은 냉전에서 미국이 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트루먼 대통령의 인기는 폭락했습니다. 1952년 3월 트루먼 대통령은 차기 대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3차 연임을 금지하는 수정헌법이 트루먼 대통령 재임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원하면 3선에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를 포기했습니다. 그가 백악관을 떠난 1953년 1월 그에 대한 지지도는 31%에 그쳤습니다. 1945년 7월에 87% 지지율에 비하면 엄청난 추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약 20년 동안 트루먼의 인기는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는 어려운 결정은 대통령인 자신이 직접 한다는 것을 보여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늘 책상 위에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즉 The buck stops here. 이런 유명한 문구를 새긴 명패를 올려놓고 일을 처리했습니다.
지극히 보통 사람인 그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기에 어느 누가 예상했던 것보다 우수하게 문제에 도전했고 이를 해결한 대통령이었습니다. 해리 트루먼은 당적에 관계없이 정치인들로부터 폭넓은 인기를 얻었고 보통 사람들의 표도 얻었던 것입니다.
임기를 마친 트루먼 대통령은 고향인 미주리주 인디펜던스로 내려가 건강히 살다가 1972년 크리스마스 다음 날 88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제33대 해리 트루먼 대통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희망차고 활기차고 또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